아주 굉장한 문학적 기술을 동반한 너무나 아름다운 시인데, 내용 자체가 슬프죠. 아픈 시인데, 아름다운 것과 아픈 것이 어떨 때 보면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문학적으로 뛰어난 이 우리에게 주어진 다섯 장의 이 글이 오늘 특별히 우리 마음에 어떤 은혜를 또 주시는지 함께 기대하며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고통의 렌즈를 통하여 보이는 것이라고 잡았는데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럴 때마다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고통 얘기를 하면 이미 고통스러운 분들이 얼마나 더 고통스러울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 메시지가 그냥 어차피 아픈 데를 더 후비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고통에 또 우리 나름대로 말씀을 통하여 받을 은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이라는 렌즈를 우리가 끼었을 때 뭐가 우리에게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날씨가 참 좋아요. 여느 때보다도 어느 해보다도 올 가을은 정말 비바람 없이 너무나 잔잔하게 맑은 하늘에 정말 온도도 적절하게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고 있어서 참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올해인 것 같습니다. 비가 너무 오지 않아서 좀 가뭄이 들었다라는 고민은 있지만 그래도 보통 단풍이 들다가 좀센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단풍이 일찍 떨어져서 좀 아쉬운데 올해는 아마 포캐스트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래서 좋은 가을 계절을 저희가 만끽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올해 따라 플로리다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 지역에 좀 굉장히 거대한 허리케인들이 지나갔었습니다. 헬린이라고 하는 허리케인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히고 갔기 때문에 또 다른 허리케인이 플로리다의 허리 부분을 관통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 거의 한 세기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허리케인이다. 또 어떤 분들은 1000년에 한번 있을 허리케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마침 그때 저희 예수마을 분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던 그 시간이어서 제가 그 도중에 이렇게 참 너무 걱정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제가 기도를 인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좀 돌보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밖에 나가서 걸을 때몇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자연재해가 없어서 참 감사하다. 근데 사실 그 동의할 수밖에 없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재해가 많은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 항상 그 재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고, 또 언제 어떻게 우리가 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을 텐데, 비교적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좀 날씨가 원만합니다. 뭐 가끔은 강풍이 불어서 나무가 쓰러지기도 하고, 또 비가 좀 크게 와서 베이스먼트가 이렇게 플러드 될 때도 있지만, 그거는 뭐 항상 있는 일은 아니고 가끔 있는 일이기 때문에 견딜만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고난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다룰 때 여러분이 고난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그래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고난이라는 것, 이 고통이라는 것은 나에게 일상적인 것이다, 컨스텐하다. 나는 항상 고통 가운데 있는데. 가끔 하나님께서 내게 그 고통을 잊을 만한 그러한 릴리프를 주시더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 계시는지 모르겠고, 반면에 고통이라는 것은 나는 이렇게 지금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나는 일상적으로 상당히 평탄하게 사는 것 같다가, 물론 가끔은 어려운 일들이 닥치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 이렇게 지나갈 것이다 생각하고, 대체적으로 편안하게 견디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봤어요. 고난이란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예.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그냥 이게 고난이라는 주제가 오늘, 오늘은 꽝이네. 나는 상관없는 메시지네. 이렇게 느끼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분들에게, 아유, 또 오늘 그 얘기를 또 하나, 그렇지 않아도 아파 죽겠는데,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눈높이를 비슷하게 맞춰볼까, 좀 고민하다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경우에 이 고난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솔직히. 당연하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개별적인 고난도 그렇지만 이제 인류의 역사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자체가 굉장히 독특해요. 물론 뭐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똑똑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었던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과거에도 오늘같이 아주 효과적인 진통제를 통해서 조금만 아파도 진통제 먹고 이렇게 견뎌내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죠. 여러분 수술할 때 마취라고 하는 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함으로써 뭐 수술이 끝난 다음에 오는 통증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역시 진통제가 있긴 하지만요. 그러나 내 몸을 찢고 내 몸의 장기를 만지고 뭐 심지어는 부러진 다리가 있으면 그것을 다시 뭐 어떻게 해서 이어서 뭐 거기다가 나사를 받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없는 만약에 그것이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됐다면 그 고통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들이 오늘날은 이 마취를 통해서 사실은 고통 없는 상태에서 지나가죠. 대부분 잠든 상태에서 이제 됩니다. 그래서 깨나기 전까지는 뭐 그것이 그 자체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여겨지지 않고 나중에 이제 견뎌내야 되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와 같은 이 효과적으로 마취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치과를 갔는데 그 충치가 있어가지고 주의를 하는데 그 주리를 하는데 아무런 마취를 하지 않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마취를 하고 주리를 하는 게 그렇게 오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는 사실은 이런 뭐 병이 든다든지 뭐 수술을 해야 되는지 하면 그 자체가 너무나 큰 공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엊그제였다는 겁니다. 오늘은 안 그렇죠. 비교적. 요새 젊은 우리 자매들 중에 아마도 에피더럴을 안 맞고 아기를 낳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아내도 무슨 생각을 했는지 첫 두 아이는 생으로 나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셋째는 에피더럴을 맞았는데 저야 뭐 옆에 이제 같이 있어주는 거지만 아무래도 막 너무 고통스러워하면 옆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세 번째를 낳을 때는 옆에서 제가 많이 잠을 잤던 기억이 납니다. 진통을 하는데, 그러니까 좀 확실히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굉장히 달라서 우리 생각에는 이 통증이라는 게 아 뭐 그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조금 전만 뒤로 돌아가도 사람들은 굉장히 큰 공포 속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게 굉장히 가까이 있었어요, 통증이. 자, 이런 어떤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제가 좋아하는 시 있죠? 시편 107편. 뭐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인생의 보편적인 고난의 문제를 설명하잖아요. 네, 첫 번째는 인생이란 마치 아주 메마른 광야를 지나가면서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도저히 만족되지 못하는 그 상태. 목마름과 배고픔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상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꽉 찌르는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노동의 고통을 얘기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역시 이제 과거로 돌아가자면 이것이 훨씬 더 심각하지 않았겠어요. 더군다나 좀 권력이라든지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 그대로 노동하는 노동을 해야만 하는 그런 계층이었다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매일 그것도 하루도 쉬지 못하고 끝없는 노동에 시달리며 출구 없는 삶, 감옥같이 완전히 메어서 살아가는 아무리 수고를 해도 끝이 안 나는 이제 이러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또 하나는 살다 보니까 병이 자꾸 들어 오늘은 뭐 나름대로 항생제도 있고 또 심지어는 몸에 이런 이뮨 시스템을 부스트하는 약들도 있어가지고 서플리먼트도 먹고 하지만 그런 것이 쉽지 않았던 시대, 병균에 노출되기가 너무 쉬웠던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또 병들어 하다가 결국은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마지막 고통 중에 인생을 마쳐야 하는 일.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좀 철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고 좀 나름대로 소화를 할수 있는데 이제 마지막 거는 사실 저도 대책이 없어요. 뭐냐면 예측하지 못했던 인생의 폭풍이 닥치는 일.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건이 터지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자기에게 너무나 귀한 것, 너무 귀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 이런 폭풍이라는 것, 여기에서 오는 이 anxiety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인생의 기본적인 상태다라고 시편 107편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은 어렵다. 그렇다면 이 고통이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겠어요? 에레미야 애가를 쓰고 있는 에레미야에게 지금 이 고통의 문제는 구약 이스라엘의 문제죠. 구약 유다 백성들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철저하게 저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대로 그들에게 매질을 하신 거죠. 결국은 저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함락되기 이전에 이미 그 안에서 다 굶어 죽고 별의별 비참한 상황들이 벌어지다가 결국은 그 성이 무너질 때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고 심지어는 성전마저도 깨부서지는 이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아주 신음하고 있는 이러한 그 정말 보잘것없는 남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이 고통의 문제는 사실은 저들의 이 역사적인 한 사건 또는 사실 속에 이뤄진 일이긴 하지만 근데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면 이게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이게 인류 보편적인 문제일 수 있다. 자, 오늘 본문 중에 15절, 1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은 단순히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 타락한 인류, 우리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기쁨이 그쳤어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기쁨의 동산이 결국은 상실되고 광야로 내쫓기게 되고 이마에 땀을 흘리며 그 메마른 땅을 개강해도 땅이 곡식을 제대로 내지 않고 엉겅퀴와 가시덩굴을 내는 이러한 상황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여기 우리의 춤, 춤이 무슨 춤이죠? 우주적 춤은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댄스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사랑이 충만한 그 춤을 추는 그 모든 주변에 정말 금빛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흐트러지는 이 정말 말할 수 없는 황홀한 비전 속에 살고 있던 인간이 결국은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어버리는 정말 머리를 싸매고 누워야 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다.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말 모든 만유 위에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왕자와 공주로 정말 너무나 위대한 존재들로 세우셨는데 결국 그 면류관이 다 떨어져 버렸다. 아, 그러다 보니까 부모 밑에 살아가는 자녀들도 힘들고 자녀들의 불순종 위에 살고 있는 부모들도 힘들고 자녀들은 형제가 형제를 돌로 쳐서 죽이고 시기와 질투의 도가 지나치고 이러므로 수많은 미저리가 정말 깊고 깊은 마음의 상처만이 쌓여지는 그러한 문제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참 슬프죠? 인생이 그렇다면 아마 이 자리에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어떤 일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면 굉장히 깊이 느껴질 거예요. 아, 참 인생이 왜 이런가. 근데 저는 오늘 소망으로 시작을 할래요. 이제 남은 메시지를 여러분께 드릴 때. 그 소망은 뭐냐면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이 들어왔어요. 예레미야 3장, 에가서 3장 32절과 34절을, 33절을 한번 볼게요. 32절부터 볼게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 얘기라는 거고요.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 이게 내 업본가 보다, 이게 내 팔자인가 봐, 이게 어쩔 수 없는 나의 운명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생이 고생하는 것을 지켜보시지만, 그리고 그 고생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계신 것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와 같이 인간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현실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는 것다거나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썼을까? 이렇게 말을 썼을까? 근데 이 말이 너무 마음의 위로가 돼요. 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만약에 현재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모든 현재의 일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다면 이 자체가 본심이 아니니까 이게 결론일 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는 역사를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평강이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안식이고,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위로인 거죠. 회복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것이고, 슬픔이 변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춤에 다시 초대받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봄직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슬픈 이야기를 슬프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여기에 소망이 있다라는 말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이라고 하는 렌즈를 우리가 끼었을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뭘 우리가 봐야 될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얘기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에레미야 예가에 쭉 퍼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난을 통할 때, 고난의 렌즈를 낄 때 우리 자신의 참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실제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으로서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커버업 하잖아요. 인간은 옷을 입는 존재예요.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을 때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옷을 입었는데,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힘으로써 어떤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를 가려주신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 종말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이후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가리는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의 참모습보다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뭐 엄밀히 따지면 우리 문화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체면 문화라는 게 있다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거품과 치장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벗김을 당했다. 내가 노출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 고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대중 앞에서 정말 실오라기 하나 걸쳐 입지 않고 빨개 벗겨졌다는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보여진다? 이게 너무 어려워요. 화장하지 않은 쌩얼로 드러난다? 그것도 너무 무서워요. 어떤 경우에는. 이게 이제 단순히 뭐 실제 화장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우리의 삶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뭔가를 치장하는 것. 이 거품 속에 오래 살다 보면 어떤 결론이 생기냐면 그게 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나의 성공, 계속 이어지는 어떤 성공가도 위해서 아, 나는 이런 존재인가 보다. 나는 이 정도는 되나 보다. 예? 나는 이만하니까 그래도 살만한가 보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큰 소리 한번 쳐야지. 내가 여기서는 한번 큰 소리 칠만하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내게 닥쳤을 때 그것들을 벗겨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제 내가 요런 단계에 지금 서 있어요. 여기 단계에 서 있는데 갑자기 나를 지탱하고 있던 이것이 무너지면서 내가 밑으로 빠져떨어져요. 그러면 빠져떨어졌을 때 이 지탱하던 것이 없어지는 순간에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은 나의 약함과 나의 취약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게 나구나. 여기 뭐가 있었구나. 이것을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할 때가 많아요. 아, 아니야, 난 그럴 리가 없어. 근데 봐야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게 참 마음에 와서 닿는데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어 생각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뭐 내려놓는다, 낮아진다 그러는데 그것도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려놓을 게 있으니까 내려놓고 낮아질 게 있으니까 낮아지는 거잖아요, 여전히. 근데 겸손이라는 것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솔직한 모습을 보는 것이다. 내 모습 그대로 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다. 나는 이거 아니야. 난 절대로 이럴 수가 없어. 그럴 땐 겸손한 거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떨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벗겨진 상태에서 내 자신을 보고 아, 이게 나구나. 나는 이렇게 약하구나. 한마디로 얘기해서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이번에 제가 달라스 갔었잖아요. 지난 주말에 달라스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주말에 설교를 하는데 금요일 첫 집회에 얼마나 반가운 얼굴을 봤는지 우리 기리범 장로님 부부가 거기 계시더라고요. 달라스로 이사 가신 건 알았지만 그 교회 나오신다는 깜빡 잊고 있었어요. 그 교회 나가셔요. 두 분을 뵀는데 뭐 짧게 얘기를 하자면 장로님이 조금 이렇게 좀 허리가 불편해 보이셔서 많이들 아프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셨냐 그랬더니 이 다락에 올라가서 이제 뭐 좀 일을 보시다가 다락에 올라가서 일을 하다가 집이 어떻게 된 집인지 그 다락이 바닥이 이렇게 견고하게 된 바닥이 아니라 이렇게 소프트 스팟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곳에 딱 짚었는데 그 이 소프트한 이 커버가 무너지면서 부셔지면서 아래로 추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빔이 없는 데를 이제 짚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리플렉스가 있으셔가지고 뭘 이제 붙들긴 했지만 뭐 9피트 떨어질 뻔했다 그러시는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몸의 자세가 흐트러졌다든지 빔에 머리를 쳤다든지 그러면 정말 큰 일을 당하실 뻔. 근데 허리를 많이 다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 그 이미지가 저한테 굉장히 그 아주 깊이 들어왔어요. 아, 사람이 고통이라는 순간에 이와 같이 밑창이 빠지는 것 같은 그러한 뭔가 나를 붙들었던 것, 내가 안전하게 생각했던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겠구나. 그렇잖아요, 사실. 그걸 느끼잖아요. 예?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내 자리에 와서 보면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어떨 때는 얼마나 더 추락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럴 때가 있죠. 추락했는데도 아직도 떨어지는 것 같아.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뭐냐면은 제가 보니까 은혜는 그 순간에 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겸손이라고 하는 내 내면적인 컨디션 속으로 내 관심이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내게 주는 것은 연단이고 연단을 통하여 나는 성품이라고 하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데 이제 이것은 내 내면적인 것인데 절대로 끊임없는 외형적인 성공 속에는 내면을 들여다볼 여유나 시간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잘 되니까 그냥 별로 생각 없이 살다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내 내면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때 내가 어떻게 리액트하는가, 내가 여기 어떻게 지금 반응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오직 정직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왜 그런지를 한번 볼까요? 자, 예레미야가 3장 64절과 65절 말씀으로 한번 볼게요. 64절 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여기 그들은 누구냐면 악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조롱하고 자기들의 고난을 도리어 기뻐하는 이런 정말 악인들이죠. 나쁜 놈들이죠. 하나님, 그들이 행한 행동대로 그들에게 돌려주십시오. 근데 그 돌려주는 게 뭐냐? 6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이게 거만한 마음은 거만한 마음대로 주고 저주는 저주대로 주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저주가 뭐냐면은 거만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겸손을 학습하지 못하는 게 저주예요. 저주.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한 단계 앞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악한 자들이 궁극적으로 망하는 이유는, 여러분 궁극적으로 망하는 게 중요하지 그냥 중간에 한두 번 망했다가 일어나는 건 또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끝까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표현했죠. 지옥의 문은 안에서부터 잠겨있다. 지옥은 내가 원치 않는 고통 속에 빠져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지고 싶은 내가 정말 어두운 곳 지옥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지 다른 하나님을 난 절대로 인정 안 할 거야 라는 자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 지옥이다. 결국 그들은 안에서 잠그고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태양빛이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그게 그들의 교만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고난의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앞에서 내가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 스스로의 교만 속에서 계속 현실을 부인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남을 블레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내가 그것을 온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군요. 내가 이 문제의 중심에 있군요. 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이것이야말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는 분과 은혜를 차버리는 사람의 차이는 그렇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진짜 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데 그건 뭐냐면 어떤 외형적인 고통이 오기도 전에 내 심령의 악함과 나의 심령의 부정함을 심적으로 고통받기 시작하고 내 스스로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것, 남이 뭐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 묵상하는 시간에 그 말씀 한 절이 나의 심령을 꿰뚫고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할 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 내가 취했던 자세, 내가 가졌던 생각들을 주여 부끄럽습니다. 나 뜨겁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산 것이 너무 잘못되었네요. 내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었네요.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닌가. 오늘도 그런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 너무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두 번째로, 자, 요것까지만 제가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고난의 렌즈를 꼈을 때, 고통의 렌즈를 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봤더니 세상을 향하던 눈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래로 향하던 눈이 위로 향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의 놀라운 멋진 비밀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슬픈데 그냥 한탄을 하는 게 아니라 슬프다고 그냥 애통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로 들어가잖아요. 슬픔 속에 하나님께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 이런 말씀을 외쳐요. 19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뭐에 반해서?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모든 왕들도 패하고 결국 도도하게 행했던 모든 종교 지도자들도 무너졌지만 그러나 주는 영원하십니다. 주의 보좌는 generation after generation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저의 삶 속에 가장 귀했던 경험인 것 같아요. 돌이켜봤을 때. 어느 순간에 만물이 막 뒤흔들리고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너무 이렇게 불완전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절망이 막 마음속에 파도처럼 몰려오는 순간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그 보았을 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심을 재발견하는 것. 이게 기적이죠. 나의 앵커가 되시는, 내가 닻을 내리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이 보이는.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사인인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홀로 골방에 들어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끙끙거리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태양 앞에 나와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벌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 뭐 사람들 앞에 보일 거뭐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힘들고 어렵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을 찾는 것만큼 큰 은혜는 없다고 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실패를 하는 것, 실패를 하지 않는 것이 구원의 성패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때에 하나님이 더 그리워지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는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인이야. 교회는 다녀도 체면이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의 고통의 문제를 누구한테도 드러내기 원치 않는 것. 뭐 그건 뭐 그럴 수 있죠. 문화 자체가, 문화는 좀 사실은 무서운 거니까요. 그러나 심지어는 그것이 신앙으로 연결이 돼서 하나님께 나오기보다는 하나님을 꺼리는 상태로 가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출구가 없는 사람들의 절망을 많이 봐요. 출구가 없어. 출구. 도망갈 길이 없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제일 먼저 그 안내를 받는 것이 출구가 어디 있는지를 안내를 받습니다. 그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습니다. 출구를 보여주죠. 왜? 문제가 생기면 나갈 길이 있어야 되니까. 목회자가 도울 수 있다면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떨 때 너무 힘들면 제가 전문가한테 보내요. 제가 못하겠다고. 근데 상담을 할때 이제 많은 경우에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일종의 출구가 없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갔다고 느낄 때입니다. 이런 경우는 항상 있어요. 부부가 살아가는데,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건 도저히 안 된다. 물론 문제가 클수 있어요. 뭐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그걸 뭐 절대로 아니다라고 얘기하진 않고 싶지만, 그러나 아주 보편적인 것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부모들이 비처지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내도 상처를 입히는 부모 밑에서 살고, 남편도 굉장히 어뷰즈가 있던 가정에서 성장을 하고, 저들은 개인주의적인 사회 속에서 나는 한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히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서로를 바라보면서 네 얼굴에 네 엄마가 보이고 네 얼굴에 네 아빠가 보인다라고 생각하면서 서로를 정죄하기 시작할 때, 와, 진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저도 나이가 들면서 거울에 비치는 얼굴에 제 아버지 얼굴이 자꾸 보이는데, 뭐 영웅 같은 면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그토록 힘들고 또 상처받았던 일들, 그런 것들이 그대로 옵니다. 제가 그 일을 남들에게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피하려고 그래도 마치 하나의 물줄기 같아가지고 많은 물줄기들이 여기저기서 와가지고 나한테 합쳐져서 강을 이루어 가고 있어. 나라는 존재를 나는 아니야 라고 아무리 뭐 나는 아무도 나한테 도와준 적이 없는 나는 호수 같은 존재야. 근데 아니죠. 예, 어느 누구도 그런 존재는 없죠. 다 우리는 히스토리가 있죠. 베개지가 있고. 생각해 보면 뭐 부모가 어떻든지 간에 아담의 후예로 산다는 자체가 무거운 짐이고, 인류 역사 길고 긴 장구한 역사 속에 오랫동안 쌓여진 무거운 죄의 짐과 죄성에 삐뚤어진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들어와. 어떻게 우리가 출구가 있겠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해? 딱 막혔는데. 근데 제2의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사실은 아무런 소망도 없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좁은 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뭔가 막막한 순간에 빛이 임하고 그 빛을 통하여 길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소망을 얻죠. 여러분 해보세요. 부부가 막 싸우다가 에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아휴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그러세요. 그냥 당신하고 못 살겠는데 기도는 한번 해보자. 네, 둘이 같이 마주 앉아서 손 붙들고 기도하세요. 마음대로 기도하세요. 어떻게 주여 저는 이 여자를 미워합니다. 마음대로 기도하세요. 상처가 너무 되지 않을 범위 안에서 우리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제가 도저히 참을 능력도 없고 저도 인격이 여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참 이상해요. 기도하면 마음을 녹여주세요. 또 출발해요. 또 가요. 또 한번 가보자. 그렇게 오신 분들이 많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절망과 고통으로부터 해결해 줄수 있는 유일한 복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고난의 문제를 방정식 풀듯이 쉽게 풀어선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직접 이곳에 계시든지 아니면 방송으로 지금 듣고 계시면서 고난의 문제가 저한테는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 메시지가 와서 닿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더라도 저는 이해할 것 같아요.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의 생각이 예레미야의 마음과 크게 멀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셨으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죠?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신 것 같죠? 22절에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옳은 말은 아니지만 경험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예레미야의 현재 상태에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내가 지금은 아무런 소망도 누구의 도움도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이 상황에서도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은 예수님만의 말씀 아니고요.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다윗의 절규였고 이와 같은 절규는 시편 곳곳에 등장합니다. 물론 예레미야 애가서에 등장하고 인류 어느 누구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말에 뒤를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위대한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복음은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은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막다른 골목처럼 보일지라도 십자가처럼 보일지라도 그 순간 나는 죽어 없어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무덤에서의 사흘 동안의 기다림은 있을 수 있어요.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유일한 소망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숙제들을 믿음으로 풀어가시는 귀한 주의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